오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23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벽에 설교하기엔 좀 주제가 내용이 좀 부담스럽죠. 고환이 상한 자. 고환이 여성들 많이 웃으시는데 고환이 어딘지 아시죠? 전라도 말로 거식입니다. 거식이. 순수 우리 말로는 불알이라고 하죠. 저도 잘 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쳐서 이렇게 딱 엔터 키를 눌렀더니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성인 인증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별 신통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남자의 생식기 근처인 고환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뭐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까 의아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고환이 아니고 고환이 어떻게 된 자입니까? 상한 자입니다. 이 고환이 상했다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선천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를 얘기해요. 우리 그 수박 중에 가끔 뭐 없는 수박이 있죠? 씨 없는 수박. 남자는 그래서 그 부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할때 반드시 거기다 보호대를 찹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능은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생산의 근거가 됩니다. 정자가 생산이 되는 위치죠. 그래서 거기가 망가지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죠. 씨의 문제입니다. 씨.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고환이 상한 자는 선천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고환이 상해서 나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경이 잘린 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다른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이 잘렸다는 말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입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음경이 잘린 자, 자른 자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의 한 단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시고 방지 차원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는 많은 다신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농사들을 지었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아이를 많이 많이 낳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한 시기가 있었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재산의 가치예요. 그래서 민속 문화에 보면 다신 종교가 많았어요. 근데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과장이 되고 또 지나치다 보면 어떤 상태로 발전을 하냐면 사람의 종교심이 과장이 되고 열심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신뢰입니다. 자기 몸의 한 부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신이 몰렉 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풍요와 자손의 번성을 가능케 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섬기곤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고환이 상한자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태생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에 보면 날 때부터 어떤 자였습니까?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생명의 씨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생명의 씨를 갖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이건 우리의 영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을까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직접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씨.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씨가 있죠?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범죄하여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자손들을 자손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제라, 씨란 뜻입니다. 씨. 네 자손을 통해서. 근데 그 씨가 원래는 문법적으로 복수여야 되는데 반드시 단수를 씁니다. 언약을 말할 때 자손은 단수를 써요. 왜냐하면 그 씨가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죠. 우리는 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좀 험하게 여기 표현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생식기가 잘린 자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씨 없는 생명. 씨 없는 생명 말이 안 되죠.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총회라는 말은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총회예요. 이 총회는 하나의 총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환이 상한 자는, 생식기가 잘린 자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환이 상한 자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6장 3절서부터 교독을 좀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여기 고자라는 말은 고환이 상한 자를 얘기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이 마른 나무예요. 4절 시작.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4절에도 보니까 고자들, 저 고환이 상하고 생식기가 잘린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고자들에게도 총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신명기 기록이 정확해요. 절대 총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 들어갑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힌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 단서 조건이 뭡니까?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 고자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언약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23장에 이 새벽부터 좀 설교하기가 거북스러운 이 표현은 사실상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순리적 대가로는. 그런데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씨의 은혜로 우리가 총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2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이, 자 이게 율법이다 주어지니까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죄인인 게 들통이 났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우리 율법으로는 다 어떻게 돼요? 신명기 약속처럼 총에 못 들어가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 언약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씨, 그 생명의 씨를 붙드는 자에게는 총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 단순히 돌아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1절은 그만짝 설명을 하고 2절을 볼까요? 2절, 2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10대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영구히 그 뜻이에요. 영구히.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자입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 자, 여기 사생자라는 이 말은 정확히 어떤 범주의 인생들을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할까요? 자, 항상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사생자는 다시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결과물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뭘로 취급해 주셨는가 하면 자신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누구하고만 결혼 생활을 주고받아야 되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돼요. 맞죠? 그 외 모든 것을 음행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생자적 삶이에요. 그런 자는 총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마다 다루었던 본문처럼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때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음행한 이스라엘아. 성경에는 모든 음행, 탐심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식 신랑 외에 다른 남자한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간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본 신랑 외에 다른 신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본 신랑에게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옆집 남자 것도 좀 먹고 살고 이런 짓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도 똑같은 원리를 성경은 그렇게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 뭐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흑암과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입고 구별된 존재다 이제는. 이제 네 신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돈도 받아 쓰고 그분에게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는 거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불법이고 사생자적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는 총에 못 들어온다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러니까 참 아들마다 징계를 한대요.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요지가 간단합니다. 참아들은 징계를 한대요. 그런데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하면 사생자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징계를 누가 대신 다 겪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징계를 다 겪었어요.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망의 대가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지불하셨어요. 우리 신랑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가 치워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서 3절을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생자 얘기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술 먹고 누워서 잠들어 있는 틈에 두 딸이 각각 들어가서 아버지와 상관하여 생산한 철저히 사생자의 상징들이에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저 뒤로 가서 룻기를 보면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룻기에는 그 이방 며느리 룻을 다섯 번이 넘도록 모압 소녀, 모압 여인 강조합니다. 모압이라는 수식어를 일부러 강조를 해요. 절대 이스라엘 총회의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가장 유력한 자, 그리스도의 상징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부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압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넘쳤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레위기든 신명기든 절절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신체,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런 비유적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면에 어떤 은혜에 붙들린 존재인가 그거를 확인시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애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애돔. 애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셨죠. 그러면 에서는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에서를 어떻게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뭐임이나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 장자권은 야곱을 통해 흘러갔지만 에서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네 형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고환이 상한 자와 생식기가 잘린 자는 누구의 그림이었다고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씨 없는 수박 같은 존재였어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자,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이제 교회마다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하거나 불쌍한 어떤 정서적 근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이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에는 그런 동기들이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자리라고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기 전에는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죽을 자리,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린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엄밀한 의미의 선교도 커다란 개념에서 구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내가 있었던 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실현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구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교회는 그 영역이 너무 약해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고려하고 교회 방향에서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그래서 약자들에게 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계속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서 조막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처럼 생식기가 잘린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실질적인 순종의 과제가 뭐냐면 지금도 그런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불한 자리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형제 사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번 명절은 그런 형제 사랑과 우리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승리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은 수도권 선교, 군 선교,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현장에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실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른 아침 잠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